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칭호가 뭘까요? 아마 주님일 것 같고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칭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글자 그대로. 어떤 애주가는 주님은 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뭐 영 다른 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그 의미를 본다면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주인 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주인 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원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님이신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이고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밭의 감수인 보화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이 보화를 얻는다고 하는 의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보화를 얻은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지금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어서 그 보화를 받았다면은 어떨까요? 물론 그 사람 기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준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의 복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주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정말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이제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라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순종과 헌신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보화를 얻어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롱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아주 엄청나게 큰 황금종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천신만고 끝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종이 있다고 하는 종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쁨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종이 너무너무 작았습니다. 이 정도 종 가지고서는 작아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보다는 들어가자마자 오히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화가 나서 자기가 보았던 그 조그만 종을 확 집어던졌는데 아, 그 종이 종각에 부딪히면서 큰 종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종각 자체가 큰 황금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각의 겉을 벗겨보게 되니까 아주 큰 황금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자 실망과 분노가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어떨 때는 보화를 얻고 감사하고 기뻐했다가도 다시 원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럴까요? 그 보화가 가짜라고 이런 그 거짓말에 속을 때입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보화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그 감사가 원망이 되고 기쁨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천국 보화를 얻었을 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해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서 성도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사탄이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면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2장 4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런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도 이 성도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죠. 사탄이 우리를 왜 속입니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면 이 사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짓말로 이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거짓말이 복음의 진리보다 사람이 듣기에 더 그럴듯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속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 혹은 세상의 원리에 맞는 말을 더 잘 믿게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 원리에 맞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에 속아서 믿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는 2장 8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학문의 한 부분인 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어떤 그 세상적인 원리라고나 할까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철학 속에는 유대교에서 나온 이 율법주의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 원리로는 예수님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는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업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 원리는 공덕이 있으면 상을 받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 철학이란 말씀이죠. 또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초등학문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모른 채 그냥 세상만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걸 더 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본 것들이 뭡니까? 죄인은 벌받는 거거든요. 죄인을 용서해 주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벌받게 하는 그런 사랑 같은 건 세상에 없지 않아요. 세상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 원리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의 진리를 믿기가 어렵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봅니다. 모든 것들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말해주는 이 천국 영광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영생의 축복, 이 뭐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 부귀만 진짜라고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원리만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게 되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잃으면 우리 믿음을 잃은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을 믿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세상 원리로 성도들을 속이고 복음의 진리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건 전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국 소망 속에 늘 새 힘을 얻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에게 속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면은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건 뭐 감사하겠습니까? 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야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게 되니까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곤욕스러운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다가 업적이 부족하게 되면 좌절하게 될 겁니다. 혹시 또 자기의 업적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 교만해질 겁니다. 좌절과 교만, 전부 이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게 속으면 천국 소망을 믿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 목표까지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욕심에 빠져서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탄의 거짓말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2장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바로 알면은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사탄도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2장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여기 행하되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여기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걸어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로 알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한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지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님께 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기초를 두면 세상 원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바른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실제로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걸 따르면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며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려면은 환난과 여러분 박해를 이겨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잘 아시죠?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뿌리를 박지 못하는 씨가 있어요. 뭐 길가에 떨어지는 그건 뭐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으니까 그건 특별히 생각하지 않더라도 돌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박지 못합니다.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냐고 하면요, 이것은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면 넘어지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를 예수님 안에 깊이 박으려고 하면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뿌리를 내린 후에는 그 씨가 잘 자라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는 내리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뿌리는 내렸는데 왜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가시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싹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염려와 이 유혹이 생기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상의 염려 이겨내야 돼요. 세상의 욕심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욕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여기에 세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해 드리는데 이 비유에서 믿음에 굳게 선 씨가 어디에 떨어진 씨라고 그러셨죠? 옥토에 떨어진 씨가 그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랍니까? 마태복음 13장 여기 씨 뿌리는 비유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말씀 듣고 깨닫는 자. 믿음에 굳게 서서 박해와 욕심을 다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서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성경말씀만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만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 말씀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머릿속에 두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새기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미혹하는 이 사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의심하면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갈까요? 여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탄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혹은 보고 배운 어떤 이론, 세상의 관습,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소년이 언제 믿음이 갑자기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대학에 화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장로님이신데 청소년 선교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 젊은이를 위해서 집회를 하시면서 쭉 일해오시다가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던 이 젊은이들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이 과학자니까 청소년 집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진화론의 가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창조론이 오히려 더 과학적으로도 믿을만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더니 그 세미나, 그 수련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믿음이 크게 회복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것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못지않게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창조론의 기본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창조론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그 다음에 물로 멸하시고 불로 멸하시고 계속해서 물로 불로 불로 물로 이렇게 멸하시기만 하시겠습니까? 때가 돼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로 망해버린 이 인간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미혹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이 모든 사건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원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대표적으로는 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천국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없다. 보이지 않는 거 있나? 없다. 여러분, 천국의 영생 믿지 못하면 그 믿음 무너집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도 소개해드린 대로 믿음은 소망을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데,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 원리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딱 좋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죄와 고통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도대체 뭘 얻는다고 그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진짜 구원은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을 얻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세상을 초월한 곳에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지금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말라고 유혹하는 그것은 그게 바로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뭐 바랄 필요가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진짜 구원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느냐 공경하지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공경하지요. 여러분, 만일 그런 공격을 받거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으키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뭐 이 복음 진리 말고도 이 세상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것을 믿어야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컴퓨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본 적이 있는 것만 믿으면 절대로 그런 건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발전하지도 못할 겁니다. 세상의 발전도 그렇다면은 하물며 천국의 축복을 어떻게 자기가 본 것만 믿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굳게 설 때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자, 그러면은 이런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은 네 번째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칠 정도로 좋은 구원의 축복이 아니면 감사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항상 함께 임하고 함께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줘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면 그분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아마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분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해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감사가 넘쳐서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면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게 될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겁니다. 은혜가 더욱 충만해질 겁니다. 영원히 잘될 것이고, 그것처럼 우리의 육의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는 기도가 더욱더 잘 응답이 될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 임하겠어요? 그런 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은 우리는 더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축복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도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과 축복을 받고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에 바로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와 세상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우리와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함께 얻으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를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로 우리도 구원 얻고 세상도 구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진정한 구원의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욕심 부리고 염려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특히 진리의 말씀으로 결코 사탄에게 속지 않고 믿음에 정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세상을 위해 섬기며 선교하며 우리도 참된 보람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